오늘은 제목을 조금 좀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신학교 학위 없는 침례교 목사, 설교의 왕자 스펄전 목사의 생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스펄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설교자를 어떻게 붙들어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특히 설교자와 목사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생애가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섰습니다. 스펄전은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The Prince of Preachers 이렇게 돼 있어요. 설교자들의 뭐 통치자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왕자는 프린스, 그 다음에 공주는 프린세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그냥 왕자다, 황태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설교자들 모든 목사들 중에 황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 설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명이.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목사였고,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 명기했듯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정규 신학교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장 훌륭한 설교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런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다. 또 영국은 성공의 국가입니다. 국가교회가 성공회, 이렇게 돼서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회를 믿는데, 이 사람은 성공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침례교 목사고, 또 그래도 지금식으로 뭐 좋은 목사가 되고 그러려면 뭐 미국 같으면 뭐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 옥스퍼드 대학, 영국 같으면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다, 뭐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뭐 영국에도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출신도 아니에요. 또 공인된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회자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국 최대 침례교회 목사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설교자들의 모델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서론 부분에서 짚어야 될 진리가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사람들과 달리 학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그 갈망이 있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다. 학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 도구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학위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생애는 학위가 없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성령님 안에서 설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펄전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 또 19세기에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고,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 바로 전에 같은 교회에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 신학교를 가보지 않았어요.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고, 무디는 심지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캠벨 몰간은 교사로 일하다가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 같은 거 전혀 없이 영국의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강단에 섰습니다. 그 뒤에 로이드 존스가 섰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학위보다 성경 말씀, 제도보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요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스펄전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스펄전은 1834년 여기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1892년까지 살았어요. 58세. 아, 제가 66세니까 야, 참 뭐라 그럴까? 다행이라 그럴까? 감사해야 된다 그럴까? 근데 일은 스펄전이 훨씬 더 많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스펄전이 1834년 6월 19일에 영국의 에섹스주에 있는 켈베든이라고 하는 이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치를 지니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임스 스펄전, 제임스 스펄전인데 회중교회 목사였고, 그래서 스펄전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설교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걸 가까이 봤고, 아버지 이름은 존 스펄전이에요. 젊었을 때는 상점을 이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독립 교회에 이제 목사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래서 집안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한데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고 하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어계에 나는 이 회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복음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이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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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일주일 집회를 듣고 뭐 복음 카세트를 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서 보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거의 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지, 획일화된 똑같은 그런 거 패턴에 카세트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설교, 아버지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1850년 1월 6일 그때 그 나이가 15살인데 스펄전이 눈보라를 피해서 길을 걷다가, 그 당시에 조그만 이제 감리교회인데 이렇게 확립이 된 그런 감리교회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 원시 감리교회, 이런 예배당 안으로 눈을 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그날 오기로 한 그 목사님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 성도가 목사가 안 왔으니까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니까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농부인지 신발장수인지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 뭐 작은 그런 교회니까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 그런 그 예배당에 이제 스펄전이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 말씀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날 본문이 뭐였냐,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 이 성도가 목사가 안 오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30분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마 좋아했던 그런 그 말씀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아마 스펄전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분이 읽더니, 설교가 그래도 뭐 논리성이 있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풀어나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설교라고 할 만한 어떤 체계도 없이 이 구절을 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스펄전이 거기 보지 못하던 그런 그 소년, 15살이니까 거의 뭐 소년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는데 이 구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뭐 20, 30분 동안 이분이 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스펄전의 마음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다른 창조자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고, 다른 심판자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엔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도 하신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그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설교 말씀에 이 스펄전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눈보라가 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뭐 커다란 예배당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도 아니고 조그만 예배당에 무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 서서 늘 듣는 그런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 이게 어느 면에서 주권적인 그런 은혜, 물론 스펄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했지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스펄전이 그날 회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내 마음속에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지 몰라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와 같은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심하자마자 스펄전이 복음전도에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제 스펄전이 15살에 이렇게 회심을 하고 19살에 영국 런던에 있는 제일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여러분. 19살에. 놀랄 일이잖아요, 놀랄 일. 자,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스펄전이 설교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곧바로 케임브리지 근처로 옮겨가서 학교 보조교사도 하고 가정교사도 일하면서 생계를 돕다가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전도지 배포도 하고 신방사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16살 이 청년 소년이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살이 되던 1851년에는 케임브리지 북쪽에 워터비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침례교회 가서 이제 설교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갖고 그래갖고 17살에 그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놀란 일이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교인의 수가 40명인데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1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이 설교도 하고 실제 목회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854년에 19살에 영국에 있는 런던에, 그것도 런던입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에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와주시오.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어떤 교회냐. 165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침례교회예요. 말씀드린 대로 1650년이면 그럼 존 번연이 살고 하던 그런 시대인데 어떻다 그랬어요. 국가교회가 돼갖고 침례교 이런 거는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영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그 침례교 모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국에서 사우스워크 지역이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만든 그 신학교의 역사 맨 뒤에 가면 침례교회 유명한 사람들 6명 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절히 다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을 이렇게 뭐 원어를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요렇게 이제 돼 있다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쓴 그런 분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18세기에 존 길이라고 한 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돼 갖고 51년 동안 목회를 한 그런 유명한 그런 교회예요. 많은 훌륭한 목사들이 그 교회를 거쳐가면서 그 교회를 부흥을 시켜갖고, 그래서 1833년에 예배당을 뉴파크 스트리트에 여기다 이제 예배당을 옮기면서 예배당 규모가 1200석, 딱 우리 교회랑 비슷하네요. 12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갖고 예배당 앉을 수 있는 이 좌석 수는 1200명인데 점점 교인이 줄어갖고 지금 200명 남은 거예요. 200명 남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좋은 목사를 좀 초빙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저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19살이지만 이 사람이 아주 부흥과 회심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스펄전을 자기 교회로 이제 설교자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눈에 19살 이런 애숭이가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교회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사람의 나이와 외모, 경력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스펄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목회자를 선정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선정해야 된다.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지, 이제 시골 뜨기가 이제 런던에 온 겁니다. 와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200명으로 확 줄었는데, 스펄전이 와갖고 설교를 시작했더니 예배당이 꽉 차더니 사람들이 계단과 복도에 서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펄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거죠. 그 몇 달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 밖에서도 진을 치고 거기서도 설교를 듣겠다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물론 좋았겠죠. 밖에서까지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웅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인인 것과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단번속죄, 그렇죠? 이런 것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20살인데 1855년부터 스펄전의 설교가 너무나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설교하는 걸 저 앞에서 그때 속기록으로 뭐 녹음 기록이 없으니까 속기사가 앉아갖고 막 속기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펄전이 자기가 설교한 게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은 그러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인쇄가 되기 시작해갖고 쫙 영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교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게 뉴 파크 스트리트 풀빛이라고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설교한 거를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인쇄가 돼서 나오면 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500원, 1000원이면 그러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스펄전 선교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주고 이제 사면서 런던을 넘어 영국 전역으로 나중에 미국까지 어떻게 여러분 전신이, 전,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옛날엔 전신이라 그랬죠. 우리 그거 따닥따닥 해서 보내면은 그러면 한참 걸려갖고 미국에 이제 가는. 아, 그래갖고 스펄전이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다음만 주에만 미국 교회도 쫙 퍼지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이라고 엄청난 그런 거 교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설교한 거를 다 모았어요. 그게 63권입니다. 63권. 예, 이렇게 해서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 풀핏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 설교를 몇 편을 남겼냐? 3,600편을 남겼습니다. 3,600편.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아, 기존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61년 부임한 지 6년, 7년쯤 지나서 아, 이거 갖고는 이제 교회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습니다. 몇 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짓냐? 5천 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마이크가 있어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어떤데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그 당시, 저 그림이 저기 있는데 저게 처음에 지었던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5천 명, 자그만 저 5천 명, 그래서 서서 듣는 것까지 하면 한 6천 명 수용하는 저런 예배당을 당시 영국 최대 그런 예배당을 지금 25, 26살 목회자가 지금 지은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래서 스펄전이 일주일에 3번 설교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한 번, 주일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 몰려드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저 예배당, 저거는 그냥 단순히 큰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그 예배당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898년에 화재가 일어나서 첫 번째 게 거의 다 붕괴가 됩니다. 저 메트로폴리탄 예배당이.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근데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가운데 폭탄이 떨어져 갖고 두 번째 것도 저 기둥만 빼고 다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은 거 1957년에 새로 앞에랑 이런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지어놓은 저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런던에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스펄전의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펄전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단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그 설교자 있는데 스펄전의 목회 철학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이 최종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런 모든 교리, 설교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신앙, 실천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신앙의 표준으로 어떤 교파의 신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단 하나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내내 가는 곳마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교단의 헌법, 공의의 결정, 교부 전통, 교파 신조가 아니라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스펄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영어 킹제임 성경. 여기 기록된 영어 킹제임 성경 여기 있는 그대로가 나의 최종권이고 나의 유일한 권입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여기에서 뭐 성경이 무어하지 않고 에라가 있다 그러고 뭐 기적이 다 가짜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 나는 하나도 믿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바이블 빌리빙 하는 거잖아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펄전이 했던 거는 뭐냐?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을 강조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의 모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두 잘 알아야 된다.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그 태버나클 교회 안에 뭐 주일학교, 청년반, 성인반, 뭐 자매 모임반 뭐 등등 해 갖고 여러 개 성경 공부 반을 이제 두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뭘 많이 얘기했냐? 저만 믿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도 진짜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본인들 눈으로 확인했다. 그랬더니 고귀한 사람들로 불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성경과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두 가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에 빠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목사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정보를 독점하는 거거든요. 뭐 좋은 책이 있어도 나만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써먹어야지 나만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주거든요.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라 많이 가르쳐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이런 좋은 책이 있다, 저런 좋은 책이 있다, 이 책 여기 좋은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책을 많이 소개해 주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 제가 지난해인가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갔잖아요. 그 교회도 특징이 뭐예요? 목사가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책 말고도 이러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책을 소개해요. 책을. 그래서 책을,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 자,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니까 뭐를 강조했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 그걸 우리가 빌리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빌리버만 침례를 받아야지 태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하는 그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다.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회중교회와 교회의 독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 목회자를 뽑는다든지 하여튼 뭐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회중, 회중이라는 건 회원권을 가진 이와 같은 회중이 참여해서 그래서 목사를 뽑거나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을 회중들이 결정해야지 저 위에 교단에서 내리꽂는 이런 식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치교회, 뭐예요? 우리끼리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와 같은 침례교회 자치적인 그 운영, 이거를 늘 가르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독립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가장 큰 교회가 성공회, 지금도 성공회가 국교회잖아요. 이건 뭐예요? 국가하고 교회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모임이 돼야 된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어떻게 다 자치적인 교회지 저 위에 누구 바울이 있어서 그래갖고 뭐 교황처럼 해갖고 다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운영하고 여기 사랑 침례교회는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거지 저 위에서 누가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신약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분명히 믿는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목사들을 형제로 사랑하고 선교해서, 그렇죠, 설교할 때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칼빈주의하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외에 좋은 건 다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웨슬리도 내가 인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본어게인에서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의 간증이 있는 이런 분들은 사랑하고 형제로서, 그렇지만 강단교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침례교회에서는 강단교류. 예, 왜냐하면 믿음, 근본적인 그 믿음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오직 예,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백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 스펄전의 그런 그 글을 읽고 설교문이 다 남아있으니까, 3600편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설교문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공식 교리가 복음을 왜곡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 마리아 숭배, 연옥 숭배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자, 이렇게 잘 일이 돼가는 가운데 스펄전의 생애에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1856년 10월 19일에 스펄전이 서리 가든스 뮤지컬이라고 하는 데서, 만 명이 모인 데서 설교를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서리 가든스 뮤직홀이라고 하는데,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이와 같은 데예요. 한번 가서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저걸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 그림이 메트로폴리탄, 저도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인 줄 알았더니 어제 가서 보니까 위키백과에 저게 서리 가든스 뮤지컬에서 1858년에 스펄전이 설교하던 거를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다. 저렇게 저 음악 홀에서. 자, 근데 하여튼 1856년에 한 만 명이 모인 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열심히. 아,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 스펄전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프리야 하고 예, 곳곳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짜 불이 난 게 아니고, 스펄전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무슨 사고를 일으켜갖고 스펄전의 명예에 먹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불순분자들이 그날 예배 드린다고 와갖고 앉아갖고 불도 안 났는데, 불이야 하니까, 여러분 한번 저 그림 보세요. 저기서 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허겁지겁해서 이거 도망가려고 비상구를 찾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일이 생겼냐, 7명이 압사해서 죽고 2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설교 시간에 스펄전이 서서 설교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참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치, 그 스펄전 나이가 아직 서른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 소식을 듣고 7명이 압사했다 그러고 하니까 강단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실신할 정도가 이제 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시기는 멘붕이 된 거예요. 멘붕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스펄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미친 상태에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었을 거다, 나 말고. 아니, 설교하려고 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해갖고 갑자기 7명이 죽고 20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멘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평생토록 그를 얼검에는 이와 같은 트라우마로 이 사건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 스펄전이. 그래서 평생토록 이 통풍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울증,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고, 특히 중년 이후에 통풍, 류마티스, 그 다음에 우울증, 이 세 개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했냐, 영국에서 프랑스 남부, 프랑스 남부에 따뜻하고 온화하고 뭐 온천도 있고 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몇 달씩 이렇게 휴양을 다녀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양하면서 그러면서 지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게 됐다. 육체 병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랬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스펄전의 메시지가 더욱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고 정직한 웃음은 거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유머러스한 발언도 해가면서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유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그 목회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펄전이 어떤 설교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았을까? 코미디언 쇼를 했을까? 번영복음 기복신앙 해갖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이크가 없는 시절이에요. 마이크가 없는 시절에 5천명 6천명이 그 설교를 들어 모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음악당 이런 데서는 만명.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1857년에는 한 번에 2만 3천 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설교를 2만 3천 명.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건축,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 홀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서서 마이크가 없이 설교하는데 2만 3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연적인 그런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던 그런 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스펄전 설교의 특징은 뭐냐? 첫째, 본문 중심 강해 설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본문을 꼭 정해서 그 안에서 구조와 메시지를 이끌어서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또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시편, 로마서, 잠언, 이사야 뭐 할 거 없이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는 그런 형태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항상 본문을 낭독하고, 그래서 본문 없이 주제로만 하는 그런 주제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 딱 이렇게 정하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 단어, 문장 이런 걸 풀어주고 그 안에서 교리와 적용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설교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 일주일 내내 정말 그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자체, 또 원어, 원어를 이제 보게 될 땐 또 원어를 보게 되고, 또 많은 뭐 좌한 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석도 있고, 또 교리 문답서도 있고, 교회사 저작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교는 안 다녀서도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설교 구조, 구조를 잘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목사들이 생각을 하는데, 들리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설교가 논리적으로 물처럼 흘러야지 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논리가 하면은 여러분 헷갈려서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웃기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웃기는 설교나 뭐 이런 걸 해갖고 뭐 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가 주제가 어려워도 논리적으로 A, B, C, D 이렇게 해갖고 쫙 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풀어나가면은, 그러면 본문이 어렵고 해도 어때요?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설교문을 다 만들고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짧게 요약한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읽는 게 아니고 짧게 요약한 것들을 갖고 나와갖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함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문장도 거의 완성된 글처럼 흘러나오니까, 여기 앞에서 속기사가 앉아갖고 이렇게 적으면은 그냥 적는 것 자체가 그냥 설교문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스펄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속기사들이 앉아 있어갖고 그래서 열심히 적는데, 신문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돈벌이가 되고 하니까 앉아갖고 열심히 A신문사도 오고 B신문사도 오고 또 미국에 보낼 사람도 오고 해서 다 오면 다 적어갖고, 그래서 영국 전역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국에 다 가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받으면 뉴욕에서 또 해갖고 LA도 가고, 이런 일이 그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펄전 선교의 또 좋은 핵심 중에 하나는 깊은 신학을 했는데, 깊은 신학을 깊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 되게 깊게 신학을 한 걸 풀어서 하면 듣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난해요. 이런 설교 하지 않았어요. 신학은 깊은데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예수님 설교한 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 하늘의 왕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다. 신학은 깊은데 야 목사가 옆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할 때 그 설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평범하게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누구라도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설명할 때 농부, 노동자, 시장 상인,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또 비유와 예화를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음식 먹을 때 뿌리는 소금과 후추와 같은 거다. 그래서 예화도 적절히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설교의 목적이 뭐냐? 설교의 목적이 그 당시 이제 성공회 이런데 설교의 목적은 지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뭐 라틴어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는 거. 스펄전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 예, 회심과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설교의 모든 초점이 구원과 성화에 맞춰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회심, 구원, 그 다음에 구원 받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의 핵심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에 했던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회자 학교를 만든 거야. 본인은 신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아, 목회자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패스터스 칼리지 이렇게 해서 패스터, 목회자의 칼리지, 대학이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스펄전 대학으로 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그냥 패스터스 칼리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이 아니에요. 목회자 학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학 조건이 뭐냐? 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설교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최소한 설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는 태어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태어나서 목사의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가난한 학생들이 빚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교회 안에 그 안에서 예배할 때 뭐 부목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사도 하고 했겠죠. 해서 설교도 시키고 또 치리하는 것도 해보게 하고 전도하는 것도 해보게 하고 방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제 사역 이런 거 하는 거를 직접 다 이렇게 목회를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유명한 책을 남겼어요. 영어로는 Lecture to My Students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주는 강의 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스펄전의 목회, 스펄전의 목회로 목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읽으시면 스펄전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적은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스펄전의 이 책을 가서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아요. 아주 프랙티컬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이 나중에 이 주류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19세기 후반 되니까 영국 신학교회, 이 신학계하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이제 이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뭐 예를 들어 저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 갈대밭을 지난 거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갈대밭 지난 거고 예수님의 이런 뭐 오병이어 기적,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지,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 이제 주장하는 인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그 사조가 독일을 통해서 미국, 이제 영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근본적인 것을 믿는 침례교 신자들, 목사들까지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스펄전이 기독교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하강 논쟁이라는 게 시작이 돼. 하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기독교가 망하는 쪽으로 쓰게 됐다. 왜 그러냐? 성경 무오성을 목사들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신 속죄교리를 믿지 않고 지옥이 진짜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믿음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는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본인이 속해 있던 침례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 침례교 연합회에서 우리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는 빠집니다 하고 그리고 거기서 탈퇴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게 유명한 스펄전의 하강 논쟁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 그리고 1881년에 영국의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게 천주교 소수사본에 근거해서 나왔단 말이야. 다 킹제임스 성경 지금 100% 쓰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스펄전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거죠. 우린 새 번역 영국 개혁성경이 예배 강단에서 옛 번역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해서 읽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보편적인 본문, 이 다수본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수본문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린 가짜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근본적인 이런 신앙, 이거를 이제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것과 함께 카톨릭 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나잖아요. 소수본문도 해서 성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카톨릭 교회에 이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미사는 주님의 만찬을 반복하는 그러한 희생제사니까 천주교의 미사, 이건 단번속죄 교리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천주교의 연옥,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훼손하고 인간의 고난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가르치니까 이거 비성경적이다. 이런 거 이제 가르쳤어요. 물론 마리아 숭배라든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자유로운 그 신학사상에 빠져가고. 자, 이러면서 또 스펄전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미국 남부의 노예제도,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그 흑인들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딱 스펄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토겔 고아원도 교회에서 이제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자선 활동도 하는 그런 일을 했고, 목회자 양성, 말씀드린 대로 패스터 스쿨을 통해서 목회자 양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큰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패스터 스쿨을 해요. 메가더 목사님 교회도 하고 또 뭐 폴 체플 목사님 교회도 하고, 그러면 500명, 1000명 많은 목회자들이,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이 스펄전에게서 시작이 된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마치면서 드디어 이제 스펄전이 1892년 1월 30일에 58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영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아파갖고 프랑스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신은 영국 런던으로 운굴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죽고 하면 그러면 관 이렇게 이제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고 와갖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처칠 수상이 죽든지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쭉 이렇게 하거든요. 스펄전이 죽었을 때 6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6만 명. 스펄전의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6만 명이 맞고 수천 명이 운구 행렬할 때 따라가고 심지어 런던의 많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 스펄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남긴 설교와 책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 스펄전 칼리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침례교 전통 안에서 가장 성경 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만을 전한 그런 목회자로 남아있고 특히 강해 설교의 왕자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스펄전의 생애와 설교 하면서 이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첫째,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그 영국이라고 한 나라의 대표적인 게 성공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인 게 장로교, 감리교 이렇잖아요. 근데 그는 소수의 침례교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로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붙들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고 회중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회중이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로 지금 이 땅에 이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교회 모델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교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 침례교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항상 본문 중심 설교, 복음 중심 설교, 적용 중심 설교.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깊은 신학과 함께 선포가 되는 그런 설교. 신학은 깊대, 언어는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그 교회 전통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인격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썰이 가든 그 음악당 그 참사 이걸 통해서 그가 평생토록 우울증을 앓았고 또 우울증뿐만 아니라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게 통풍이에요. 전 뭐 통풍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거기 여기 전기 기록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 뼈 이런 데가 아픈 거잖아요. 이게 통풍이 이게 요산이 이게 쌓여갖고 이게 생기는 건데 이 통풍이 오면은 이불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불이 살짝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정말 유머스럽게 평범한 그런 말을 써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리수호,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또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이와 같은 역본이 들어오고 본문이 변질이 되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 연옥, 뭐 성례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맞서서 정말 힘차게 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펄전이다. 스펄전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과 복음, 교회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이런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대 뭐 100년 전에 살았던 이 정도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침례교회 훌륭한 목사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스펄전이다. 그래서 스펄전의 이런 모든 생애 58세를 살았는데 그 58세 산 그 스펄전 생애를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스펄전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이게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